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이런 제목으로 스바냐 강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히브리어로 찌프냐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라는 뜻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하여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시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숨겨주신 소수의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시대 속에서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꾸짖어 책망함으로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생명을 바쳐서 전했던 그런 증인들이었음을 성경 누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를 할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듯이 곳곳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한 시대를 비추는 등불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자들입니다. 스바냐는 유다왕 요시아 제위 중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본소가 기록된 연대는 BC 640년에서 609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한 시기는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교회 신앙개혁을 단행하기 몇 해 전인 BC 627년에서 626년경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때는 먼저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하나님을 향해 배도를 저지른 그 결과 멸망을 당한 지가 100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먼저 자기들의 형제인 북이스라엘이 동일한 죄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을 당한 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전혀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유다가 놓여 있을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선왕 므낫세와 아몬의 영향을 받아서 각종 우상 숭배와 여러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심각하게 영적으로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의 신으로 숭배했고 하늘의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도 우상을 세워서 신성 모독에 참람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명백한 배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깊이 매우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했고 배도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시대의 도덕적 윤리적 붕괴는 바로 교회의 영적인 타락과 부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타락할 때 그 사회의 도덕성은 함께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부패와 심각한 죄악들이 깊이 그 사회 곳곳에 스며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 세속의 우상들과 짝하는 혼합주의, 그리고 사회 지도층의 몰락 등이 유다 사회를 깊숙이 부패시키고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촉발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징계는 비단 멸망과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에 찌들 대로 찌들어버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깨우시고 그들을 돌이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임을 스바냐서는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당시의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는 유다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더 넓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장차 임하게 될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와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바냐는 닥쳐올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관해서 예언하면서 그 날의 환난과 멸망을 강력하게 경고함과 동시에 그러한 심판의 날에 회개하여 돌이킨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모든 시대에 참된 믿음으로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갔던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뿐임을 스바냐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깊이 다가갔고 흘러넘치는 죄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맛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또다시 이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영혼의 깊숙한 부분에 그 문제를 깊이 고찰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면함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끝없이 우리가 절망하고 슬퍼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없이 빛나고 오늘도 소망 없는 죄인들이 신속히 달려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이 더 우리 영혼 가운데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처럼 선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스바냐서의 길지 않은 이 성경 말씀의 강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비해짐으로 오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절망적인 죄악과 도덕적 해이와 붕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경건에 진력하고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바냐의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날들에 히스기야의 아들 아마리아의 아들 그다리아의 아들 구시의 아들 스바냐에게 있었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절에는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한 스바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소선지서 16권 중에 아홉 번째 책으로 전체 구절이 53절로 이루어져 있는 비교적 짧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소선지자 대선지서의 차이는 소선지서는 그 예언의 분량이 적은 그 책들 12권을 소선지서라고 얘기하고 예언의 분량이 긴 것을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보통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는 누구의 아들 정도로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개의 아들 누구 이렇게 성경이 보통 소개를 하는데 본절의 선지자 스바냐를 소개하면서는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매우 이례적으로 선지자의 조상을 이전에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이런 특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의 4대째 조상인 히스기야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한 왕으로 기록된 바로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왕족 출신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스바냐의 3대째 조상인 아마랴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라는 의미이고 2대째 조상 그다랴 이 말에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바냐의 아버지 구시는 검다라는 뜻으로 구약에서 종종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걸 근거로 스바냐의 아버지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부, 증조부, 현조부 이름들이 모두 유대식이기 때문입니다. 네, 검다라는 의미의 또 다른 해석은 피부가 검은 외모적 특징에 따른 그런 별명일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 아무튼 바로 위에 아버지의 이름은 구시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스바냐 이름의 뜻도 그렇지만 조부, 증조부 모두 다 그 이름이 굉장히 신앙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족보로 보아서 스바냐의 조상들은 모두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믿음의 조상들이었을 것이라는 사실과 그들이 왕족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당시 신앙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아 왕과도 아마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이런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권력을 가진 상류 계층의 사람들과도 스바냐가 폭넓은 교제를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스바냐는 유다 사회의 지도층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깊이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과 타락의 그 적나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드러내고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배경을 가진 숨겨졌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던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를 개혁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날카로운 검으로 하나님의 사람 스바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 여러분 숨겨져 있습니다. 저 이름 있는 큰 교회 목사들이 아니고 숨겨져 있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디 숨겨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심장을 대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시아 시대의 하나님의 종 스바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과 책임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시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설교 강단 위에 세워진 설교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그 시대 자기 백성들과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 가감 없이 선포되고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저 듣기 좋아하는 그런 주제와 내용들만을 전하는 곳입니까? 설교자의 소임과 사명은 어디에 있다고 성도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외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대언하는 자들이 구약시대의 선지자였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이었고 그 이후에 속사도, 교부, 그리고 지금에는 바로 목사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밌어하는 말을, 사람의 말을 짓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는 강조하면서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한 징계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이것을 경고하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가슴이 미어지는 감격과 마음 깊은 곳에서 비롯되는 구원에 대한 감사나 영혼의 참 기쁨도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내가 즐겁고 그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받고 감동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 상황이 좀 살만해지고 평온해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버리면 또다시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고 자기의 삶을 즐기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무감각함이 지루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수록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은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감격도 쉬 고갈되고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깨달음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길을 선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존 칼빈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경은 스스로 증명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교회의 결정이나 인간의 논쟁에 의해서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우리의 마음에 확증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영혼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을 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깊은 찔림과 무시할 수 없는 깨달음과 교훈을 새겨 그를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멀리하고 늘 세상을 가까이하고 돈을 좋아하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맞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스바냐가 전하는 모든 계시는 스바냐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스바냐의 이 모든 진리를 통해서 오늘도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절대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입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의 표면 위로부터 모든 것을 멸망하도록 쓸어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발언이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하늘들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과 그 장애물들을 악한 자를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땅의 표면 위로부터 잘라낼 것이다. 여호와의 발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이 이 계시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2절에서 3절의 말씀은 신적인 두려운 심판의 공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면에 있는 것을 진멸하리라. 오늘 성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 진멸하리라, 진멸하리라. 지면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소프, 아세프, 콜, 메알, 페네, 하하다마. 정확한 번역은 내가 그 땅의 표면 위로부터 모든 것을 멸망하도록 쓸어버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스바냐의 시작은 하나님의 오랜 인내가 끝이 나시고 이제 그들을 지체하지 않고 진멸하겠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오셨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을 향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평안을 유지시키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단히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여러분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6장 7절에 유사한 말씀이 발견됩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소멸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존재하는 것이고 사라지라고 하면 먼지도 없이 사라지게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돌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땅의 표면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땅 위에 표면 위에 있는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다. 아소프 아세프.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내가 멸망하도록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적, 재난적인 일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죄인들을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나는 순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모두 파괴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아끼고 사랑하던 그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휩쓸려서 모두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소멸될 가치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과도히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대상을 보십시오.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다음에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 하나님이 진멸하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창조물들이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는 다섯째 날에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생물들을 내가 전부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만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부패한 인간들로 인해서 자연 만물들까지 소멸되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온 우주적 재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온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빚어진 이 피조물들의 고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동식물이 멸종당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다 휩쓸려 가버리고 불에 타서 엄청난 면적의 묘목들이 다 잿더미가 되는 이런 일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이냐? 타락한 인간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부터 벗어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극악한 타락의 길로 가면 갈수록 이 온 세상도 그 죄값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참 인간들이 어리석은 것은 자기들의 죄와 탐욕으로 부패로 인해서 지금 동식물들이 멸종을 당하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데도 자기들의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으면서도 어리석게 인간들이 뭘 하죠?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환경을 지켜야 되고 동물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작 모든 자연이 신음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타락과 죄 때문인데 그 모든 것의 원흉이 바로 타락한 인간인데도 인간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을 지켜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인간의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모든 자연 환경까지 다른 동식물들까지 함께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파괴당하고 멸종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더 극악해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더 신성모독적인 참남한 죄악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 대해서 절대로 낙관적인 희망적인 이런 어떤 안목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과 짐승과 새와 고기뿐 아니라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까지 내가 다 진멸하겠다. 여기서 거치게 하는 것, 한마크 쉘로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란 뜻인데 여기서 뭘 가리킬까요? 우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악인들이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두 쓸어버릴 자들, 그들이 누구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든 악인들, 그 모든 사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전부 다 소멸시킬 그 대상들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진멸하게.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상이란 뭐 다른 종교, 돌이나 쇠로 나무로 만든 이런 어떤 형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자식이 우상일 수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상일 수 있고 자기 자존심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다면 그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려운 심판의 최종 목적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듯이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두 소멸시키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멸절하다, 웨이크라티라는 말은 자르다, 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게 근데 완료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마치 일어날 사건을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기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결과가 될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완료형으로 멸절하다라는 말이 사용이 된 겁니다. 네?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대상을 섬긴 모든 자들, 그들이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 모든 악인들은 반드시 소멸된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게 언제냐가 문제지. 반드시 소멸된다. 하나님은 죄만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악인들도 미워하십니다. 불법과 그 불법을 고집스럽게 행하는 모든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은 혐오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의 권위와 전통적인 교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배우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집착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에 있는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는 것은 명백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모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의 행위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척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언제나 다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그냥 일상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도 않고 알고자 하지도 않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대해서는 일체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기고 언제나 우리가 좋아하는 더 좋아하는 대상을 쫓기 위해서 가볍게 이렇게 돌려세워도 괜찮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그렇게만 알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두려운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면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짓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같은 삶에서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우상 숭배의 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우상들을 허물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그 멸절의 대상을 또 구체화해서 말씀합니다. 4절에 그리고 내가 유다 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 위에 내 손을 뻗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알의 나머지를 제사장들과 함께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이름을 이 장소로부터 잘라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패역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알에 남아있는 것과 그리고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과 또한 제사장들 또한 멸절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와 모든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라는 말씀이 나오죠. 손을 펴다라는 이 말은 신인 동영 동성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손을 펴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편다 이런 표현으로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너희를 친다 너희를 진멸한다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 매우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다는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대상은 다름 아닌 유대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선민들이었다는 점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할 터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땅을 우상 숭배로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바알에 남아있는 것이라는 의미는 바알에 남아있는 흔적, 자취를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잔존해 있는 이 바알의 숭배자들, 그리고 그들의 숭배의 행위를 하나님이 꼭 집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알은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원주민들의 주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농경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다산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 바알, 아세라였단 말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악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그 바알을 신앙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이중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바알만 숭배한 게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한편 바알과 아세라도 겸해서 함께 숭배하고 있었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와 패역과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영적인 간음과 배반은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더 많은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더 큰 책임을 수반한다. 무지한 이방인보다 진리를 알면서 거역하는 언약 백성의 죄가 더 무겁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남다른 말씀의 깊이와 교리의 정교한 지식의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좋아, 아주 좋은 얘기야, 맞는 얘기야, 다 훌륭한 얘기, 동의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표본이 되셔야, 더 많은 책을 읽고 신앙에 대해서 더 탁월한 지식을 접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더 특별한 신앙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개혁신앙에 대해서 누구보다 탁월한 지식을 가졌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그의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세속적이고 오만하고 율법적일 때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벌은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더 크고 두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 새와 물고기,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인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다음은 그 범위를 더 좁혀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까지 모두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멸망의 심판에 대해서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할지라도 절대로 비껴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자기들의 구별된 거룩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세상과 짝하면서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가치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명백한 죄악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악이 창궐할 때 그 가운데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환난 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그 죄악의 홍수 속에서 성별됨을 모두 잃어버린 채로 세상에 휩쓸려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의 날 개인적인 심판이 도래한단 말입니다. 개인적인 심판이 뭡니까? 죽음이란 말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멸망을 당할 때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세속적인 죄의 때가 묻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할 때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가져가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 방식이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들만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죽습니다. 왜? 지금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거룩과 순결의 가치를 버리고 세속의 죄와 동화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더 세상에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일찍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숭배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 왜 유다 백성들이 그런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돈과 명예를 나에게 주기 때문에 그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모두 나를 좋게 하는 것들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가치들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참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즐거우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가치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때때로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이걸 다 끌어당겨서 가슴에 품고 이 두 가지를 다 숭배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보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통하는 일보다 성도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찌꺼기들, 아직도 세상에 속한 우리가 좋아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성도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 숭배입니다. 남겨져 있는 바알의 흔적들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요시아의 신앙개혁으로 많은 우상들을 제거했지만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바알을 향한 우상 숭배를 남겨둡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멸망이었던 거죠. 이것이 화근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죄악의 씨앗들, 예수를 오래 믿고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의 죄의 대부분 큰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직전까지 우리 안에 작은 죄의 문제들, 혹은 미처 그게 죄라고 깨닫지 못했던 무지 가운데 있는 어떤 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가기 직전까지 우리 안에 잔류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것까지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 말임, 캐마림, 이 말은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을 숭배하는 일을 맡았던 제사장들을 그 말임, 캐마림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잔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악의 원흉들, 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 사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신앙하지만 바알의 제사장들도 추종하고 있었다. 자,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신앙의 혼합주의란 말입니다. 혼합주의. 하나님도 신앙하고 바알도 숭배하는 거짓 믿음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말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악인들을 숭배하고 지지하고 악한 가치와 사상과 이념을 따르고, 자, 우상 숭배입니까? 우상 숭배가 아닙니까? 아직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죄들이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를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는 모든 가치들도 여전히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떠나십시오. 나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미워하십시오. 그것들을 버리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 시간 딱 예배 드리고 온갖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온갖 좋은 곳을 여행 다니면서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싶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혼합주의를 세상과 신앙의 양다리를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분명히 양단 간의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 안에서 해야 될 도리만을 행하고 그 나머지는 나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적당히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삶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한 그릇된 신앙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때 그와 그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과 다른 세계관, 성경과 다른 경제관, 성경과 다른 자녀 교육관, 성경과 다른 정치관, 성경과 다른 문화관 그걸 신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혼합될 수 없는 진리와 비진리를 같이 혼합해서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한 시간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만 나머지 시간은 거의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주일날 한 시간 가서 예배 드리니까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이것을 범하는 죄를 지으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모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정작 그 자신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뭐 이렇게 믿어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뭐 다 그렇게 예수 믿는데 뭘. 청교도 존 웨이는 말합니다. 마음을 둘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 절반의 헌신, 절반의 순종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대 위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이 혼합주의 양다리 거짓된 믿음의 행태들을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그리고 그 지붕들 위에서 하늘들의 군대에 대해 경배하는 자들을 그리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말감으로 맹세하는 경배자들을 그리고 여호와의 뒤로부터 물러가는 자들을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께 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상을 숭배한 자들의 그 유형을 본절에서도 구체적으로 세 부류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한 자들입니다. 1월 성신, 해, 달, 별 이걸 숭배하는 신앙은 고대 가나안과 아수르, 바벨론에서 흔히 행해지던 미신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해, 달, 별을 신앙하는, 숭배하는 이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 있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맹세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또 한편으로 말감을 가리켜서도 맹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 우상은 그들의 왕, 그들의 왕이라는 뜻의 말감, 마르캄이었습니다. 이는 바알을 지칭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70연역에서는 암몬족족의 신인 밀곰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우상 숭배는 솔로몬 왕이 자신의 후궁들을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삼으면서 그녀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서 유다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죄악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맹세까지 하나님을 잘 숭배하겠습니다. 맹세까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그들이 자자손손 숭배해왔던 이방의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매우 참남한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런 형태의 그릇된 신앙은 미신에 가까운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 나머지 날들 자기들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바로 이 같은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신앙과 절대로 다르지 않은 양다리를 걸친 자들이란 말입니다.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놓고도 과거의 그릇된 신앙, 기복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지식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과거의 그릇된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속히 돌아서셔야 합니다. 과거에 그랬던 신앙의 잔재들에서 속히 벗어나서 참된 신앙으로 빨리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언제나 세상과 타협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삶에서 쉬 떠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그래서 반드시 죄를 범하게 하고 우상을 겸하여 숭배하도록 만드는 이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여전히 세상과 자기 자신을 부둥켜 안고 사랑하고 있는 이 같은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불러오게 되는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다 골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를 다 버리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토해내리라.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다른 날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이 같은 양다리를 걸치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그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도무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믿음으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는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배반하다라는 말은 물러가는 자들, 벗어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쫓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뭐 뒤에, 뭐뭐 이후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의 뒤를 쫓아가다가 돌아선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렇게 하나님과 그 말씀이 삶의 중심이었던 자가 이제는 자신과 세상이 중심이 되어 참 신앙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과 경외가 없을 때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는, 그래서 늘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의 주변인이 될 뿐인 거죠. 그 주변을 그냥 맴돌고 있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확신도 없고 소망도 없는 신앙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바보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확신도 없고 참 소망도 없는데 누가 거기다 자기의 생명을 겁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이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거룩한 모임과 기도의 자리가 내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수시로 세상과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는 일들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앙에 적당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적당히 믿어도 괜찮다는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서 한 구절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적당히 예. 세상과 신앙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서 적당히 믿으면 된다. 적당히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예배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하는 가치를 쫓아가고 믿음의 지체들보단 세상의 친구들이 더 좋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보다 언제나 자기 일, 자기 몸을 돌보는 일에 더 매이게 되는 이런 믿음. 수시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들으시란 말입니다. 왜? 믿음이 생기게.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예수를 믿은 분들, 더더욱 이제 성숙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부류,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언제나 정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일을 종일 거룩히 지키는 것,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일주일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새벽과 늦은 밤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일에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자비를 구하는 우리들인가? 시편 42편 1절에 시인은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사야 42장 14절에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히 하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힘이 헐떡일 것이라. 성경이 어디에 점잖게 조용히 세련되게,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갈급하니이다, 헐떡였나이다. 성경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좀 찾다가 아, 없으면 나도 뭐 없으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찾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모든 일을 중단하고 집을 발칵 다 뒤집어서라도 그거 찾아야 된다 오늘. 모든 가족이 다 동원돼서 그거 찾아야 된다. 중요한 건 그렇게 찾는 찾지 않습니까? 그게 찾는다는 말의 뜻이잖아요. 뭐 이렇게 뒤져보고 없으면 그냥 집어,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건 찾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절대로 그렇게 무덤덤하고 무관심하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무기력함일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우리를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고 모든 그 사람의 시간이 궁금하고 계속 연락하고 또 연락하고 또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저녁에 하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렸고 그 사랑의 마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바르지도 않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랑이라는 마음이 사라졌으니까 궁금하지도 않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손자, 손녀들의 장래가, 성도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 앞에 즐겨 나아가 무릎 꿇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이 나라에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한데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고 강단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랜 인내가 끝이 나면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영혼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십시오. 세상은 지금 멸망의 시간을 향해서 아주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음서 강해를 끝내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중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인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지엄한 심판의 경고를 우리 모두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거룩한 교회와 소수의 성도들을 깨우셔서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이 교회와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부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내 자신의 즐거움을 겸하여 섬기려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더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흑암의 시대에 우리의 영혼에 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녀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복음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